국민통일방송 20부작 기획 인권생활 뒷담 제16부 한 다리로 쏘아올린 꿈 두 번째 이야기
저는 아이스 하키라고 하면 그 남자들이 운동이잖아요. 얼음판에서 막 픽픽픽 소리도 나고 되게 좀 가격하게. 아 진짜 너 막 손에 땀을 쥐고 저러다가 부상당하면 어떡할까? 어디 맞아 터지면 어떡할까? 그냥 이런 감정이 드는 그런 예, 그런 스포츠였는데 네. 그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패널 그 아이스 하키란 어떤 종목이고 또 거기에 반해서 장애인 아이스 하키란 어떤 건지 우리 강혁 씨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보통은 아이스하키라고 하면 스틱 그리고 몸에 하는 보호장구와 퍽 그리고 스케이트를 신고 그 운동을 하는 스포츠인데요.
아, 네. 그 몸에 걸치는 장비 저 할 얘기 꼭 있는데 네. 거대한 무슨 로봇 같았어요. 그게 얼마나 그 장구가 엄청 막 네. 크더라고요. 아,
기본적으로 이제 보호하는 몸의 이제 중요 부위 뭐 이게 가슴이나 엘보나 무릎 등 이렇게 보호하는 보호장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보호장구는 물론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잖아요. 보호장구도 예전에는 조금 미흡했지만 지금은 훨씬 더 질 좋은 보호장구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일반 하키 선수들은 스케이트를 그리고 일반 하키 선수들은 스케이트를 타고 운동을 하지만 저희는 장애인들은 썰매를 타고 합니다. 썰매는 보통 저희가 어릴 때 그 논이나 이런 데서 그 얼음 위에서
운박이.
타는 네, 네. 그런 썰매는 아니고요. 조금 더 많이 개조돼서 스포츠용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썰매들을 타고 하고 있고요. 굳이 다른 거는 스틱하고 썰매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썰매는 일반 하키 선수들의 그 스케이트를 대용한 거고요. 스틱은 일반 선수들은 서서 스탠딩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아무 그 문제 없이 이제 보통의 스틱으로 이제 하키를 하는데 저희는 앉아 있으니까 추진을 해야 되잖아요. 앉아서. 그러다 보니까 스틱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이랑 왼쪽. 근데 또 그냥 나무꼬챙이로 얼음을 찍을 수 없으니 그 밑에 이제 픽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네 개로 되어 있는 그런 픽을 이제 스틱에 장착하고 이제 추진을 하게 되죠.
아 그러면 그 링에서 네. 한 팀에 몇 명이에요 선수가? 아
저희는 장애인들은 17명이 있고요. 골리 포함 골리가 두 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팀 선수 합쳐서 17명?
아니요. 한 팀.
그러면 다 네. 들어가게 되면 38명?
아 그렇죠. 정도? 그 여기에 룰이 중요하죠. 17명이지만 네. 골리 한 명 그리고 플레이어 다섯 명이거든요. 네. 근데 그 17명이 존재하는 건 체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아, 교체하기 위해서. 예.
그 한 번 게임을 뛰면 저희는 15분 동안 하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뭐 파워를 하거나 뭐 아이싱이나 뭐 이런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시간을 멈춰요. 멈추고 진행 과정을 다 마무리하고 다시 플레이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 15분 동안 한 명이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맞아요. 북한으로 말하면 북한의 빙상 호케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스포츠라는 걸 보면 축구라는 것도 포지션이 비슷하잖아요. 수비는 상대편 공격을 막아야 되고 그렇죠. 미드필더는 그 스트라이커한테 공을 제대로 전달해야 골을 네? 넣고 그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예. 오른판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널막대기 가지고 조그만 공을 그 그물에다 넣는다는 게 네. 와 진짜 참 힘들 것 같은데 최강혁 씨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장애인이기 때문에 스케이트가 아니라 썰매를 가지고 달려야 되니까 다른 선수들보다 두 배는 더 피타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든지 다 노력은 해야 그 결과물이 또 더 좋은 결과물이 본인한테 주어지는 것 같아요. 뭐 다 똑같이 회사원이나 뭐 농사를 하고 있는 농사꾼이나 다 똑같아요. 스포츠 선수도 그거에 걸맞게 뭐 농구는 농구대로 축구는 축구대로 또 하키 선수는 하키 선수대로 그 노력을 해야 이제 좋은 결실을 맺는 것 같아요. 근데 장애인들은 조금 그 차이점이 있다면 이게 통증이 있습니다. 그 뭐 날씨에 따라서 뭐 신체 부위 아픈 부위가 더 아파온다거나 그래서 진통제를 먹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버텨주는데 척추 장애인들은 더 힘든 그 여건에서 운동을 하고 있죠. 저희 종목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어린 친구들 그 갓난아기나 또 뭐 어린 아기들이 이제 기저귀를 하잖아요. 근데 척추 장애인들은 그 이게 하반신 아래로 그 느낌이 없어서 보통 기저귀를 이제 하고 이제 운동을 하고 그러죠. 근데 그런 걸 보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근데 건강한 선수들은 그런 건 없잖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그 아픈 것들이 더 아파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인내를 하고 운동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과정을 거치고 성장하는 거지만 장애인들은 좀 더 열악한 그 환경들을 많이 이겨내면서 예, 꿋꿋이 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럴 땐 막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근데 사실 강혁 씨가 얘기하시는 데서 저는 보통 아, 장애를 가지고 제가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면 아 저는 태어날 때부터 스포츠에 대한 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자랑을 했을 것 같은데 정말 겸손하시고 그러면서도 은근히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신감과 강함이 보이는 것 같아요. 최강혁 씨 가정을 보면서 이렇게 장애인들도 우리 평범한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가 있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82년도에 그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건 장애인의 삶과 아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법입니다. 이게. 근데 장애인들의 장애인복지법의 기념 가치 아니 기본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사회에서 평등해야 되고 또 사회에 참여해야 되고 하는 그런 비장애인과의 똑같은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선거도 참여하고 다른 분야에도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동등하게 평등하게 참여해야 된다. 우리 강혁 씨가 오늘 나와서 그 패럴림픽의 동메달리스트이기 때문에 패럴림픽도 또한 동등한 올림픽 이런 개념 그런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비장애인처럼 장애인들도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동등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장애인 복지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평창 장애인 올림픽은 이제 동계 장애인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나라가 참여를 했고요. 49개 나라가 참여를 했는데 16이면
상당한
아래로만 해도 33개 나라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데 사실 장애인 올림픽 개최국으로서는 우리가 비록 16위를 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당당히 금메달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죠. 여러 면에서 하여튼 장애인 올림픽 그 패럴림픽 하면서 우리 국가하고 강원도가 이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그다음에 그 경사로 그다음에 서로 이동하는 데에 불편함 없이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을 배려해서 뭐 관중석은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을 잘 보이는 곳에서 그 배치를 하고 또 그 동반자도 같이 옆에서 같이 관람할 수 있는 편의시설까지 다 갖추는 그런 배려의 그 올림픽이었다 이런 평가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저상버스 운행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벨트에 이어져 있는 차들 뭐 이용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이런 모든 것에 이제 경사로를 준비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편한 이런 데를 많이 준비했다는 게 이번 패럴올림픽의 큰 평가 전 세계에서도 아, 성공된 그 패럴림픽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올림픽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사실은 아,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했나 이런 아, 그런 놀라움도 저도 좀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북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네. 2019년 북한 이제 전체 통계에 따르면 북한에도 장애인이 2019년 기준으로 79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도 분명히 장애인법이 있습니다. 형식상. 네. 형식상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이제 장애인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전체적인 시스템은 전혀 힘들고요. 평양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장애인들을 무조건 추방을 시켰는데 지금은 인권에 대해서 세계가 너무 떠들다 보니까 추방은 시키지 않지만 네. 그래도 이제 조금 많이 격리된 그러니까 도심에서까지 장애인들이 다닐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또 이제 우리가 장애인 올림픽 얘기로 돌아가고 싶은데요. 네? 장애인 올림픽에 북한 팀도 참가했더라고요. 그러면 네, 혹시 이제 강혁 씨는 네. 그 경기 도중에 북한 선수들을 뵌 적 있나요?
그래서 경기 중에는 보진 못했지만 그 저희가 이제 올림픽 기간에 패럴림픽 기간에 그 선수촌이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와서 그 이제 숙식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촌이 있는데 그 선수촌에서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한두 명이 아니라 뭐 스텝 분들도 계시고 선수분들도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자세하게 뭐 종목은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었지만 왠지 그 저 또한 한국에서 오랜 시간 살다 보니까 뭔가 이게 그 북한 선수들과 저만의 그 사이에 뭔가 냉랭함이 많이 있어서 또 쉽게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많이 그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이제 개선됐다는 부분은 인사를 이제 건넸더니 인사를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많이 바뀌었구나. 제가 2001년도에 한국에 왔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심지어 같은 나라에 살지만 인사를 하면 뭐 저런 사람이다 했나 뭐 이런 식의 눈초리였지만 그때는 이제 인사를 건네면 또 인사를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 심지어 사진도 같이 찍었었어요. 같이 찍자고 하니까 뭐 이렇게 막 친근하게 그러지는 않지만 그래도 호응해주는 그 정도의 이제 선수들을 만나보게 되었죠.
와, 그래도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북한에도 빨리 이제 좀 이렇게 장애인들에 대한 그런 인권의 변화. 사실은 이게 패럴림픽 출전 가는 것도 장애인들도 똑같이 일반 사람들처럼 그 선수로서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다 인권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지는데요. 요즘 운동계에도 인권에 대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죠.
네. 아, 스포츠 인권도 마찬가지로 아, 동등한 보장, 동등하게 보장하는 것, 기본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스포츠에서는 코치, 감독, 뭐 선수, 모든 스포츠인들이 함께 동등한 입장에서 동등한 평등하게 그다음에 자유를 누려야 될 권리 이런 것들을 막내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스포츠 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말 적절하게 좋은 그런 바람이 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진짜 아쉽게도 마칠 시간이 됐어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최강혁 선수 포지션이 저기 공격수라고 들었어요. 맞죠?
예,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운동계에서는 이제 겁이 없이 막 덤벼드는 막 시라손이다. 이런 별명으로 막 불린다고 하던데 사실 시라손이라는 게 그게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더 용맹하다는 뜻인데 그런 실력도 좋지만 저는 이제 최강혁 씨가 지금 저희가 진짜 짧은 시간에 길진 않지만 그 시간에 걸쳐서 얘기하면서 드는 느낌이 참 아이스하키라는 이 종목을 너무 좋아하고 즐겨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팍 받았거든요. 그래서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최강혁 선수가 지금도 선수 생활을 하지만 이제 그래도 앞으로 내가 갖는 꿈이 뭘까 예,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 지금은 대표팀으로 생활하고 있고 또 강원도청 실업팀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 사실 저는 제가 저를 봐도 참 욕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또 선수로서 또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좀 남들보다 뭔가 더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제 거를 많이 만들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뭐 기술이나 또 뭐 그게 굳이 부는 아니지만 물론 부도 많이 싸우면 그렇죠. 좋지만 저는 지금으로서는 운동을 좀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금 뭐 미래에 많은 꿈을 뭐 꾼다고 해서 그게 모든 게 이루어지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또 하는 운동도 제가 좋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이스하키 종목을 더 좀 좋은 성적을 또 거두기 위하고 또 저 개인적으로도 또 성취감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더 조금 더 이 악물고 또 저를 또 혹독하게 좀 이렇게 채찍질 하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선 그래서 지금 조금 그 재활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재활 끝나면 또 더 많은 것들이 막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꾸준하게 운동하다 보니까 또 선배들 또 같이 운동하고 있는 또 동료들이 저한테 붙여준 또 부르고 있는 그런 별명이 있는데요. 시라손 언제부터 시라손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라손이라는 그 존재는 제가 그 옛날에 그 야인시대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시라손이라는 존재가 되게 강한 또 그런 존재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존재로 저를 그렇게 칭해준 건 아니, 그렇죠. 아닐 것 같고.
인정을 해준 거죠. 아니요. 네, 그렇게 인정을 해준 것 같아요.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시라손이라는 그
궁금하셨구나.
그, 예, 존재를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 시라손이라는 그 존재가 이제 한번 물면 놓지 않는다 이런 그 특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저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많이 성격 닮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감을 하셨고.
예. 근데 뭐 과거에 이제 조금 험난한 일들을 많이 겪어봐서 그래서 지금 하는 거 이것쯤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이어져서 지금은 나랏밥을 먹고 있잖아요. 다른 국민들이 열심히 벌어서 세금 내준 거로 제가 먹고 자고 있고 또 월급도 받고 하는데 그거에 좀 부끄럽지 않게 앞으로 선수 생활 하는 동안 좀 모범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제가 부끄럽지 않게 잘 선수 생활 이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는 이제 다가오는 이제 베이징 올림픽에서 네. 뭔가 큰 걸 노린다는 걸 알고 있어요.
보통 동메달 원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렇죠. 네,
맛을 알잖아요. 그런데 일단 메달은 따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아이 뭐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욕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동메달을 따봤으면 은메달도 따야 되고 금메달도 따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메달 색깔도 좀 바꾸고 싶고 저 또한 하키인으로서 또 장애인 하키를 하고 있지만 좀 어느 순간 뭐 제 이름을 이 아이스하키에서 얘기했을 때 아 걔 그 사람 그 선수 뭐 괜찮게 했다
인정해주면.
할 정도로 예,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 있고요. 또 베이징에서는 또 주전으로 또 올림픽을 치르고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정말 큰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평창 때 올림픽을 가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게임을 경험해보고 그런 시간들이 부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성공적으로 치러진 국내의 큰 행사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대회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구력도 많이 쌓이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회가 많이 제가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징 때는 주전 선수로서 또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선수로 크고 또 크게 보면 또 메달 색깔도 좀 바꾸고 싶은 게 개인적인 욕심이고 또 예, 하고 싶은 일입니다.
아까 우리 강혁 씨를 제가 뭐 한 15년 전에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네, 본인은 개인적으로 기억을 못 하십니다. 네.
개인적으로 못 하는데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때도 봤을 때 저 근성 그다음에 승부욕이 대단한 거죠. 시라소니 같은 한번 물면 안 놓는다 하는 그 근성이 저는 강혁 씨를 보면서 아, 이 친구가 운동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강혁 씨가 마지막까지 겸손한 게 자기가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메달 색깔을 바꾸고 싶다. 사실 욕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젖술에 배부르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최강혁 씨가 우리 장애인들의 진짜 희망이 되고 롤모델이 되고 그런 꿈이 되리라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최강혁 씨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지금까지 국민통일방송 20부자 기획 인권생활 뒷담 제16부 한 다리로 쏘아올린 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7부 거침없이 세상 속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